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시작할 때 우리 김인지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대박 나십시오 한번 인사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대박 나십시오. 네. 네, 오늘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남편에 대해 만족하는 아내는 3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저는 제 아내가 이 3분의 1 안에 들어간다고 뭐 착각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믿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결혼 전에는 이 최고의 배우자를 선택한 줄 알았지만 또 결혼하고 또 서로의 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실망하고 또 후회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이제 다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 상대의 그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정말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괜히 키도 작은 것 같고 눈도 작아 보이고 또 얼굴도 별로인 것 같고 뭐 돈도 없고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지다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웃으시면 곤란한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 단점을 커버하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야, 키는 작은데 정신의 키는 크구나. 야, 눈은 작지만 시야는 넓구나. 어깨는 좁지만 마음은 넓구나. 얼굴은 좀 별로지만 웃는 인상 하나는 기가 막히구나. 돈은 없지만 책임감은 있구나. 참 이렇게 장점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분 한번 격려해 주세요. 힘내세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참 많은 부분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또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어려운 환경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에 있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에 동일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은 젖과 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메뚜기 같은 우리가 거민을 삼키는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현장을 바라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가가 완전히 다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각의 차이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작든지 크든지 간에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과 또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욥도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또 온갖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같은 사람도 일평생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 또한 이 세상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의 차이가 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두실까? 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말씀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저들의 보고는 비록 사실이고 또 현실적이었지만 매우 비관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저들의 그 비관적인 보고는 다른 백성들을 술렁이게 하였고 또 온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그 민수기 1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재미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과연이라는 단어와 그러나라는 단어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며 좋다고 감탄했지만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심이 크고 대장부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에 그 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조금 더 재미난 것은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비관적인 보고가 기록된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이러한 보고를 하는 가운데 한 번도 여호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말이 없어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저들의 보고 가운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의 국경까지 또 인도해 주셨고 이제는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거민이 강해도 다 몰아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이제 이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저들이 신장이 크고 험악한 아낙 자손들을 실제로 보고 나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불신앙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지금까지 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며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들이 나약해졌고 또 땅을 취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느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기도원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적들에게 이 밀을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약하고 작은 자여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자꾸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약하다. 나는 제일 작은 자다. 자꾸 나에게만 집중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나 이렇게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만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여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도 작고 볼품없는 소년 다윗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 순간 골리앗은 보이지 않고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면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하면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또 우리가 부딪혀야 할 그러한 현실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과 좌절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과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나 내가 다 해봤는데 그 일은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비관적인 보고를 하며 그 공동체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불평에는 어떠한 힘이 있나요? 우리가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신앙적인 말은 우리를 더욱 낙심시키고 또 좌절하게 만들며 괴롭게 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 또한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 10명의 불신앙적인 말들로 인해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1절 말씀해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한 것은 이제 그들의 인생이 끝났다.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는 그 절망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불신앙이며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인 이 민수기 14장을요, 그 출애굽기 15장과 연관해서 보면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 보면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민들에 대해 듣고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의 소리가 원망의 소리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에서 저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저들은 저들의 눈앞에 놓여진 큰 거민들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생긴 것이에요. 이 불신앙으로 인해 결국에는 무슨 말들을 합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지휘관을 세우자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려는 인본주의적인 행위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의 능력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속에서 웅성대는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며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스코틀랜드인 신자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아주 훌륭한 교훈을 발견했다네 라고 하면서 시편 56편 3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런데 친구도 동의하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참 훌륭한 말씀이군. 그런데 말이야, 나도 오늘 아주 훌륭한 교훈을 발견했다네. 어쩌면 자네가 발견한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네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12장 2절을 읽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였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본문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옷을 찢고 온 회중에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들도 다른 정탐꾼들과 분명히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마 이 용사들은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이 힘든 일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함이 저들 가운데 있었겠어요? 바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달라서, 영어로는 different spirit, 그들과 영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다른 이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달랐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나오는 그 8절부터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라는 말이 구절구절마다 여러 번 나옵니다. 본문 전장의 27절부터 33절까지 그 10명의 불평하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없지만, 주님을 찾는 그러한 말이 없지만, 본문 18절에서 10절까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보면 구절구절마다 여호와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매 순간 온전히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제 필요 없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이제는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저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의 모세의 심정을 시편 109편 4절에서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충분히 따지고 화내며 말할 수 있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대항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간구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또 모세와 아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바둥바둥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열심히 찬양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불안과 괴로움 속에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저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셔서 그 위험한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즉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약하고 약한 나, 부족하고 부족한 너무 부족한 나를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약속 있는 거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냐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원망이 올 때 이렇게 반대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고통 하나 없이 좋은 것만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은 제거한 영광만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고 낮은 자리에서 겪는 고통과 불편함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얻는 영광은 세상의 헛된 영광만이 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죽음이라는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혀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픔이 전혀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안전한 길만 보장되어 있고 평탄과 형통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세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물 가운데 지나갈 수도 있다. 불 가운데 지나갈 수도 있다. 내가 가는 길 옆에 너를 침몰할 물이 너를 위협할 수도 있고 너를 태울 수 있는 불이 내 옆에서 타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비록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이 아주 리얼하게 드러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주님의 품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나의 무기력함을 가장 강력히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래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해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옆에 분 잊어버리지 않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학창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는 학생들이 그 남의 집 창문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돈을 받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노래를 많이 못하거나 주인이 고약한 사람이면 빈손으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루터가 어느 부잣집 창문 아래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너무나도 무섭게 생긴 건장한 남자가 이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막 뛰어나오는 것이에요. 루터는 이 남자가 자기 노래를 듣기 싫어서 자신을 혼내주려고 나오는 줄 알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네, 바람을 휘날리며 달렸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뒤쫓아 따라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루터가 잡혔어요. 그래서 겁을 잔뜩 먹은 루터가 이제 내가 이제 한 대 얻어맞겠구나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이 루터에게 돈뭉치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루터에게 장학금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루터는 그 일을 회상하면서 나는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 열등의식 속에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뛰어나올 때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인 줄 알고 도망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지만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바꿔 끼면 세상이 다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순식간에 절망의 땅으로 보였고 죽음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불신앙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나라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찬양하라고 하신 것이지 오늘과 내일의 힘든 길을 원망하고 포기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처럼 비천한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엄청난 구속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었어요. 오늘은 힘들지만 조금 더 가면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더 강하게 가지고 오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보았을 때 저들은 좌절하고 포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요, 어려운 환경 앞에 두려워하고 좌절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수많은 시련과 환란이 온다 해도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누리고 주님의 온전하신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축구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 집중을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해요. 축구선수가 경기장에서 공을 바라보지 않으면 선수로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도 많이 주만 바라볼지라를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흐트러지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초점을 잃지 말라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길은 고생길이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요한 웨슬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축복들 우리가 구하지만 그 많은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갈 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